예,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 4장에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천국의 복된 현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은 과연 어떠한 곳일까? 천국의 현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걸까? 우리가 사실 기대하면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려주셨지만 이 계시록 4장 5장 특별히 계시록 말씀에서 그 현실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여기에 많은 은혜를 또 받고 이 현실을 보고 이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시며 이제 사도 요한을 부르시고 성령님 안에서 사도 요한이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되어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이고 이것도 어떤 때에는 부르시고 어떤 때에는 안 부르시는 게 아니죠. 항상 언제든지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리로 올라와 이 천국의 영광의 현실을 누려라. 우리가 죽는 그날에도 즉시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을 들을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도 이리로 올라오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이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이 음성이 얼마나 큰 사랑의 음성일까요?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바쳐서 구원을 이루어주신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으니 이제 올라와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자. 이런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보고 이룬 곳은 하나님의 보좌 앞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우리가 나아가고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을 봐요. 사도 요한은 지금 밧모섬에 갇혀 있었죠. 세상은 로마라는 왕국이 다스리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어마어마한 핍박과 시련을 당하고 있고 그런데 천국을 보니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 24보좌가 있는데 하나님만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보좌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느냐. 24보좌.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을 대표로 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를 둘러선 보좌에 함께 앉아 왕노릇하며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너무 영광스럽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의 현실에 따라 질질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보좌에 앉아있다는 것을 우리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보좌에 일곱 등불이 되시는 일곱 영이 계시다. 일곱 영은 뭐였죠? 일곱 교회, 즉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부어지신 성령님. 성령님이 그 보좌 앞에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은 그의 교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보좌 앞에 계시다는 뜻은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성령님 안에서 거기까지 이르러 있다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말씀드렸듯이 요동치는 바다의 현실이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죄의 현실, 심판의 현실, 그리고 항상 그 대적이 나올 때 바다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대적을 표현하실 때 그 대적들까지도 다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죄와 사망과 심판까지도 없는 거울 같은 바닷가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서 다 노임을 받고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기에 이제 나중에 가면 그들의 수가 14만 4천. 또 거기도 상징적이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내 생물의 형상을. 이걸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내 생물들의 형상을 한 자들? 누구였죠? 지난주였는데 잊어버리셨나? 예, 그렇죠. 체루빔, 그룹 천사들. 그룹 천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그 그룹 천사들의 모습을 구약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영광의 구름.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룹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신 하나님의 보좌,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룹 천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함께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현실이었고요. 예수님을 데려간 구름도 그 천국. 우리도 영광의 구름 타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거라고 아시죠? 사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요, 성도가 죽을 때 영광의 구름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영을 천국의 영광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가서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죠. 그 현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고요. 또 거기에 그룹 천사들뿐만 아니라 만만이요 천천히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국의 현실은 한마디로 하면 찬송이에요. 감사와 찬송. 밖에는 드릴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둘러싼 모든 피조물들과 성도들과 천사들까지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고요. 이 천국의 현실을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라고 하시고 증거하라고 하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다 그러세요. 천국의 현실이 우리 안에 또 임하여 있다. 우리 안에도 이 현실이 임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찬송밖에는 돌려드릴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찬송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그 얘기는 내가 복음에서 지금 떠나 살고 있지는 않은가. 찬송만이 내 삶에, 내 입술에, 내 생각과 말에, 마음에 마땅한 것인데 그 찬송을 떠나 살아가고 있다면 찬송이 내 현실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 천국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찬송이 아닌 다른 게 들어가 있다면 정말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죠. 뭔가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죄든지 욕심이든지 뭐 내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마음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속히 찬송으로 돌이키게 해달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 말씀으로 다시 채워져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끊임없이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싸움 같아요. 이 천국의 현실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당시에 이 현실을 보여주실 때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은 큰 박해와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도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찬송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다시 이 현실을 바라보시며 이것이 너희의 참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위로하시며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독교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세상에서 좀 더 나아질 거야로 위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하세요. 이것이 너희의 참 현실이고 내가 어떤 구원을 이뤘는가를 보라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세상 현실에 따라 변하지 않는 참 기쁨과 찬송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5장 뒷부분으로 가면 우리 주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계세요. 이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만물은 어떤 난리 소식이 있든지 이제 앞으로 볼 거예요. 그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이 불고 일곱 대접이 쏘아질 때마다 세상에 난리가 나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난리가 나도 그게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곱 대접이 퍼부어지고 일곱 인이 뜯어지고 일곱 나팔이 부는데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일곱 인이 뜯어지고 일곱 나팔이 불고 일곱 봉이 대접이 쏟아지고 우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뭘 보여주는 거냐? 하나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모습이 뭔가 내가 살아가는데 뭔가 필요한 거 도와달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이제 계시록 5장 뒷부분으로 가면. 너무 놀라워요. 이 기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만 모든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내 아버지가 다스리지 않는 자녀는 없어요. 다스리고 계시고 천국에 속하여 있고 그것을 바라보며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 계시록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죠. 형제 여러분, 이 천국의 삶으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셨고 완전히 이루실 천국 구원의 분명한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요. 그것이 뭐냐 도대체 그 삶이. 이 천국 현실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 현실을 따라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이 뭐냐? 예배라는 거죠. 예배. 예배는 천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반영이 이 땅에서의 내 삶의 예배라는 거죠.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를 필요를 위해서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그걸 얻어내는 목적으로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우상 숭배죠. 예배는 천국을 아는 자들, 천국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천국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있고 어떤 영광과 축복을 누리고 있고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계속해서 바라볼 때에만 예배의 삶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이 천국 현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열심히 잘해서 여기까지 이르라고 주시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다 이루었고 너희가 여기까지 이르러 있음을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믿음으로 누리고 증거하는 이 천국의 현실을 온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로 누릴 날이 곧 올 거라는 거죠. 그날까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복음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인내로서 나아가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천국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아직도 오늘 같이 말씀도 나눴는데 천국이 붕든 소리 같아. 아, 뭐 천국이 뭐야?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뭘 그런 걸로 좀 알려주면 이해를 하겠는데 천국이 아직도 뭐해?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확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확실하지 않아서일까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지 않아서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완전 정말 깨닫고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천국은 그때마다 확실해질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천국도 확실하지 않아요. 정말 붕뜬 소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고 소망 없는 현실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되면 도대체 예수님이 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무엇을 이루셨는가가 이제 더 깨닫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됨이 회개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갈수록 천국은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알 때 이 천국의 삶이 우리한테 현실로 오는 거죠. 정말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나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의 현실이 여기까지구나. 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이루셨구나. 복음이에요, 복음. 그때의 복음이 뚜렷해질수록 천국도 뚜렷해지는 거죠. 그러면 천국이 모호하고 붕뜬 소리라는 것은 아직도 복음이 나한테 붕뜬 소리 같은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죄인됨이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 죄인됨을 더욱 알고 깨닫고 인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의 은혜를 더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천국은 더 확실하게 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제일 마지막 구절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천국 보좌를 둘러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4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찬송해요. 근데 5장으로 오면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그리고 거기에 한 분이 더 들어가요. 찬송을 받으시는 대상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함께 받으시고요. 클라이막스로 이제 온 만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5장이 마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참여되어 있고 앞으로도 속하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 죄인들은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설 거지만 저와 여러분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이 세상 죄인들은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 무한한 진노 아래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것이지만 우리는 구원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영원토록 살아갈 겁니다. 이제도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이러하고요. 죽음을 통해서도 이것을 누릴 거고요. 예수님 언제든지 오셔도 이 현실로 우리가 갈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도 우리는 회개하며 우리 죄의 짐을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맞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제일 먼저 뭘 지키게 되느냐? 예배예요. 예배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믿고 있다면 천국의 삶도 결국은 예배거든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제 5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에 자 5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환상 중에 보는 거니까 그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두루마리. 두루마리라는 뜻이 책이에요. 책. 두루마리가 있고 거기에 안팎으로 말씀이 쓰여져 있고 근데 이 두루마리가 뭘로 봉해져 있대요? 일곱 인으로 봉하여져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일단 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으로 봉하셨어. 아무도 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즉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이것을 자세히 말하면 이제 보겠지만 복음의 비밀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다니엘서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시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봉하래. 인으로 봉하래. 그런데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봉한 인이 떼어질 거라는 거죠. 열릴 거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항상 구약이 가리키는 마지막 때는 누가 오시는 때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았잖아요. 말세를. 말세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는 거죠. 저희는 말세에 지금 살아가는 거죠. 말세의 끝을 기다리는 거죠, 저희는. 어쨌든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그 봉한 인을 떼실 거라는 것. 그래서 그때 그 두루마리에 쓰여진 비밀이 드러날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도 일곱 인으로 봉해진 말씀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그 안에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이제 누가 와서 그 두루마리를 받고 떼시느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이 두루마리를 받고 두루마리를 봉한 일곱 인을 하나씩 떼고 두루마리를 펴시는 분으로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복음이 비밀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눈과 귀와 마음으로도 알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감추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성취하여 드러내셨고 우리한테도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시죠? 이제는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믿음으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구원의 뜻, 복음의 비밀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시고 드러내셔서 이제 우리도 알게 하셨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것을 온전히 이뤄가실 것이라고 하시죠. 그 현실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두루마리에 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펴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6장부터 보면 그 두루마리의 인이 7인이 하나씩 띄어져요.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 두루마리를 받아서 7인을 띄고 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자기 백성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천국으로 부르시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보좌에 앉아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거기도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10절. 여기에 그 두루마리가 알려주는 바를 더 자세히 풀어주세요.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는데 히브리서 10장에 이 두루마리를 자세히 풀어주십니다. 7절에서 10절. 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책에 쓰여진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근데 그 두루마리가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는 또 뭐라고 다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다.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모든 뜻을 두루마리, 책, 성경, 바이블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제사가 가리키던 바를 성취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그렇다면 결국 십자가 복음인 두루마리예요.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에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시는 것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이루실, 부활로 이루실 모든 구원의 성취. 그리고 예수님 재림의 날까지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제는 그 두루마리가 펴져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루마리가 펴져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뜻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알려주시는 구원의 뜻.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로 의롭담을 입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부르셨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천국 기업을 무르게 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앉으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삼위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결국 예수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영원한 영광에 이룰 것이고 사단과 그 종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구원과 심판을 다 이루실 거라는 거. 그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현실을 이 두루마리가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두루마리에서 봐야 나를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택함, 예수님 형상으로 거듭남,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예수님의 의로 의롭담, 예수님과 같이 천국 기업 무르고 예수님의 같은 아들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처럼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 재림 속에 영광 중에 우리도 영화에 이르고 예수님이 두루마리고 우리가 받는 영광이 그 두루마리에 다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이 어느 누구도 두루마리에 인을 떼거나 두루마리를 펼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참여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참여될 수 없고요. 천사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중 누구도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시는 것에 우리의 뭐 힘과 행위를 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아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셨고요.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온전히 이루실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를 여기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계시록 5장 2절에서 5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2절에서 5절 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 오른손에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바라보고 그 두루마리에 인을 떼거나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모든 영원한 작정과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합당한 자가 하나도 없기에 슬퍼서 크게 울더라. 이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있는 24장로들도 할 수 없고요. 그룹 천사들도 할 수 없고요. 만만이요 천천의 천사들 중에 누구도 나와 그 인을 떼질 못합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어떤 피조물 중에도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어요. 이 운다는 단어가 he began to weep greatly. 엄청나게 애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현실이 안타깝고 비통했으면 크게 울더라. 사도 요한이 왜 울었을까요? 일단은 그 죄인들의 비참한 현실,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는 걸 바라볼 때에 그 죄인들이 놓여있는 소망 없는 비참한 현실을 바라볼 때에 애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지금 사도 요한이 다 봤어요. 4장부터. 그죠? 뭘 봤죠? 4장부터 5장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 보좌의 영광도 보고 성령님도 봤고 24장로들도 봤고 그룹 천사들도 봤고 만만이요 천천히 수많은 천사들도 봤는데 아직 천국에서 보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누굴 못 봤나요?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도 요한이 크게 웁니다. 우리도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너무나 슬플 거예요.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거기다가 두루마리를 펴실 수 있는 오로지 한 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 사도 요한이 더욱 슬펐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도 요한이 크게 절망하고 애통하며 슬퍼하고 있을 때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5절에 24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선포하죠.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리고 이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나오세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세요. 그리고 일곱 인을 하나씩 떼십니다. 마치 아들 왕께서 보좌에 지금 등극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보았지만 장면으로 보면 이 4장 5장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여기에요. 사도 요한이 엄청난 영광을 보는데 그 모든 것에 비할 수 없는 가장 이 천국의 절정, 어린 양 대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나타나시고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보좌에 앉아 이제 다스리시는, 이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온전히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여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밖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는 것. 그분이 교회의 왕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며 택한 백성들 중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이루시고 그분이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그 두루마리를 성취하시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일찍이 죽음을 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난 후에 사도 요한의 그 큰 애통이 기쁨으로 변해요. 계시록에서 본 사도 요한의 천국의 모습이 절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텐데 저와 여러분도 이 모습을 보면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도 큰 슬픔, 절망, 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 나인성의 과부, 자기 자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통곡하며 가고 있을 때 어떻게 기쁨으로 변했죠? 예수님이 그 과부를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울지 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울지 마라. 내가 왔으니 나를 바라보므로 울지 말라. 그리고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온 마을 사람들이 애통하며 울고 있었을 때 그들이 울면서 어떤 불평을 했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근데 그때 예수님도 함께 우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그들의 슬픔과 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온통 죄가 가져다 준 비참함 속에 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눈을 돌리는 순간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 우리도 애통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것.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만 우리의 슬픔도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죠. 슬픔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미움, 불평, 원망, 뭐 그 밖에 절망, 애통,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 다시 기쁨으로, 찬송으로,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고 우리의 지옥 심판을 천국 영광으로 바꾸셨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셨고 우리의 비참함을 영원한 축복의 현실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모든 구원을 이뤄주셨고요.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고 결국 우리가 천국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지금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늘 살아가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은혜의 방편, 예배, 이 말씀 공부 시간 다 어떤 시간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돌이켜 기쁨과 찬송과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고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현실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삶에도 당시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처럼 아니 그보다 뭐 더 못할 수도 있지만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가며 살아가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천국 현실을 보여주실 때는 우리의 반응이 그래 뭐 죽어도 천국 가겠네 평안하네 평안하네 이걸로 끝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너희의 천국 현실이 이러하니 죽기까지 충성되이 섬기라는 거죠.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형제들을. 우리는 그냥 좋습니다 하고 가만히 누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깨닫는다면 더 충성되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죽기까지 자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는 것처럼 충성되이 주님의 집을 섬기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으로 살아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무기력한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거 주문해오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현실을 분명한 내 현실로 바라보면 더 적극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적극적인 걸 생각하면 항상 맨날 말씀드리지만 다윗하고 사울이 생각나요. 사울도 이스라엘 안에 있었고 다윗도 이스라엘 안에 있었는데 사울은 다 안다고 제사도 드리고 다 했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은 항상 무기력했어요. 다윗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시는 것 무슨 일을 말해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기쁨으로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할 때 그 열매가 정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열매라는 것도 다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야고보서 배우기 때문에 같이 또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정말 극적인 그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나오시는 그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절망하고 슬퍼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저희가 깨달으며 모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 예수님 바라보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또 예배로 더욱 우리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늘 기쁨과 찬송으로 돌이켜 살아가는 귀한 은혜 끝까지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